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양하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이 23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24장 말씀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종의 언약식을 체결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의 말씀 준행할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상호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2절 말씀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그 산 위에 모세가 40주야를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이제는 시내산에서 이 약속이 영원히 지켜질 약속인 것을 함께 맹세하고 서약하는 언약식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들은 좀 멀리 있게 하고 70장로와 모세와 아론은 좀 더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 중에도 모세만 지명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 맺으시는 언약을 체결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더불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70장로들을 선정하시고 또 모세만 특별히 더 가까이 부르셔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으시도록 얼마나 신중히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혹시라도 경건치 못한 정결치 못한 거룩하지 못한 백성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만 모세라고 하여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사랑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신 그만 부르셔서 이 약속의 언약을 체결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을 얼마나 조심해야 생각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그런 일에 우리가 얼마나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알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물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 자유를 얻었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너무 쉽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할 때가 있고 너무 방만하게 우리 삶을 운영해서 삶의 내용 한두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누가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신중히 생각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자세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 체결하면서 모세가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다 낭독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들을 꼭 살겠습니다. 이 말씀 다 지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먼저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고 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했습니다. 기록했다는 건 일종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서로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도 불변한 꼭 지켜야 될 계약의 내용을 기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의 열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다 하나님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히 친근히 하여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께 절대로 간격 생기지 않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과 화목한 민족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야 될 모든 말씀들을 문서로 기록하듯이 모세가 기록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백성입니다를 의미해서 이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성실히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가 제단에 피를 뿌리고 또 모든 언약서를 가져다가 다시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시 서약했을 때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 했습니다. 피를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생명을 바치겠습니다라는 의미였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그 정결케 된 백성들이 이 약속을 피로서 맹세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언약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피를 뿌려서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전통은 오래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아담의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피뿌림이 있었습니다. 피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피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라고 죄사함도 없다라고 강조하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에 온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고 하였는데 이 모든 제사의 과정 역시 피흘림의 절차가 감이 되어 있는 그것이 핵심이 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피로 거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는 것을 그런 예식을 통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나중 유월절 때도 피흘림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을 통과하여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 명칭도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이런 고백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차례나 걸쳐서 반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피뿌림의 모든 절차나 내용들은 다 한결같이 장차 이루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한 인류의 대속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던 구약의 모든 전례들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별해 주시는 은혜의 보혈이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허물 많은 사람들이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돌아가자 하고 모세에 향하여 거친 말로 저항하고 이런 모습들을 물이 없을 때에도 양식이 없을 때에도 전쟁이 났을 때에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 그 모든 그들의 허물을 다 사하시고 핏불에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 9절부터 1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침묵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작은 존재가 하나님 결코 아니실 것입니다. 여기는 이 말씀은 당시 그들의 상황하에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온 백성이 다 느끼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해나가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임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느끼고 또 우리 가운데 주께서 임재에 계신다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강한 내 삶 속에서의 개입해 오시는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온 영혼으로 느끼는 신앙적인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욥이 욥기 42장 말씀에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라고 말했던 것도 역시 이제 제가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체험했던 것은 다 하나님의 발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권능 안에 하나님의 지배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현주소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 모두가 있음을 늘 깨닫고 임재에 계신 내 삶의 자리에 항상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도 담대한 걸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는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부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40주야를 거기에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나중에 십계명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시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세를 더 가까이 부르시고 더 깊이 모세와 더불어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를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그 백성과 온 세상 인류를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인 말씀의 돌판을 주시는 준비 작업을 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부름받아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40주야를 시내산 위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모세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구하는 은혜의 생활이 이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고 용서받고 새롭고 정결케 된 백성으로 성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